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저희의 영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희의 심령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단순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무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지도록 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사로운 그러한 말이 증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구절입니까? 예수님은 게네사렛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대를 받으시며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는 모든 영혼들은 온전한 만족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증거되었고 예수님이 크게 환영을 받으셨다는 이 소식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주님 자신에게서는 비난할 거리를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가? 어떠한 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손을 씻지 않는 것인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죄악들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답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정결한 마음의 필요성, 정결한 마음의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진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맞이할 비참한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비참한 종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르침들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외식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인간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가르침은 항상 사람의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르게 되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또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종교 생활의 특징이었고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평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죄악과 더러움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고 단순히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지금 이 19절 말씀은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묘사입니까? 혹 어떤 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은 특별한 흉악한 죄인들의 마음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9절 말씀은 어떤 특별하게 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비난을 받는 특별한 죄인들의 마음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묘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에 대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는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라고, 식사할 때는 손을 씻어야 한다고, 그것이 사람을 정결케 한다고 가르치지만 진정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면 설령 마음에 살인과 간음과 탐심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무엇이 정말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럽게 하는 것인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경배도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경배가 다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또 정결한 옷을 입고 또 행동도 바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정결함이 없이 우리의 외적인 그런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경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그 경배, 마음이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다 뽑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제거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애정과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다 뽑혀질 것입니다. 헛된 수고, 헛된 애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먼저는 거짓된 가르침, 인간이 만든 그 가르침들이 뿌리채 다 뽑혀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모든 그 행함들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무엇인가를 하려고 열정적으로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기 자신도 앞을 볼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면 얼마나 더 끔찍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이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만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소경된 인도자와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고 또 어떠한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가르침인지 거짓된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당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이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자유롭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 회중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교회에 나와서 사제들이 읽어주는 그것도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라틴어로 읽어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사제들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 그것을 들을 수 있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교황의 그 살해의 위협을 받으며 어느 한 성에 숨어 지냈습니다. 누구도 루터가 숨어 있는 그 성을 알지 못하게 하라. 루터를 사랑했던 한 귀족이 그 부하들에게 명령하면서 루터가 숨어 있는 그 장소를 자신에게도 보고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 루터를 아무도 모르는 성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지내도록 하라 했을 때 루터는 그곳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것 이상으로 폭발적인 종교개혁의 놀라운 결실은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읽은 독일어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된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자동차에도 하나, 방에도 하나, 거실에도 하나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또 깊이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진리의 말씀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람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오직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없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적인 지식이 더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비참한 종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 정결한 마음의 탁월한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마음이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됩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에 다시 한번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감사한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단순히 입술의 말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도 그렇죠. 특히 청소년들 시대에는 친구가 가장 가까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더 그렇게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에도 마음이 결여된다면 그 관계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마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훈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이 얼마나 탁월한 가치가 있는가를 강조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신뢰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들은 그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할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 이면적이라는 것은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몸에 양피를 뵌 증거를 가진 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도 이미 구약에서도 모세가 할례의 중요성이 그 몸에 표식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모세가 신명기 10장 15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우리는 듣고도 듣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얼마나 게으릅니까? 또한 기독교에 있어서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화려한 말로 미사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까? 물론 그 모든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저 우리의 입술의 말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음이 결여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시는 성령을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에베소서 3장 17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 장소는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진실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51편 10절과 17절을 조금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51편 10절과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상한 심령의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정결케 된 마음입니다. 깨끗해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은 이 상한 심령을 깨어진 마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고 또 정결한 마음이 되는가? 우리 마음이 깨트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행하는 것이기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얻어야 한다는 그런 갈급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시편 1편의 언어로 표현하면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갈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의 행한 그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말할 만큼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기도 했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화를 가지고서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다윗의 깨트려진 영혼은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찾고 자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고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7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셨나이다. 다윗은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죠. 이 다윗은 상한 심령의 소유자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고 시편 2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은요, 과거에 내가 이미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어떠한 영광을 통해서 지난날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였다는 것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죄인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 설교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산상 설교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구약의 시편의 언어는 상한 마음, 깨트려진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얼마나 화려하게 찬양을 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오늘 모여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혼자 오랫동안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부대에 배치를 받아서 주일에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 그러한 부대였고, 그래서 교회를 갈 길이 없는 그런 부대에 배치가 돼서 한동안 이제 그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제 전출을 시켜달라고 제가 그 분대장에게 얘기했고, 그래서 중대장님이 혼자 예배하라고, 12시부터 1시까지 혼자 예배하라고 체력 단련실에서 이등병에게 그렇게 기회를 줘서 한동안 혼자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 혼자 찬송을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 시간들, 저에게는 참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도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진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예배들을 정말 진실한 마음에서, 상한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울기도 했고, 또 찬송의 그 은혜들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메마른 심령으로 예배를 인도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사실은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 마태복음 5장의 그 언어로 표현하면 정결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거짓된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는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 길 외에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를 분간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감당하셔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어떤 헌금도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자가 드린 것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물질로도, 그 어떤 봉사로도 마음이 결여된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가진 바 우리의 행한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깨달고, 그 은혜에 목말라 하시고 그 은혜에 갈망해 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며 의식하는 그러한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오늘도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재료로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함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주께 아뢸 때에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하얗도록 우리를 씻어주셔서 이제 그 정결케 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귀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세상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가치가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보화로도 측정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갈급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때 그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삶의 모든 결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